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절집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예배당이나 절집 굳이 찾아갈 것도 없이 그저 하늘을 공경하면서 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면 뭐 그거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이라면 그거 충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럴 때 진리가 아닌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이요,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거다. 요즘 예레미야가 계속 그거 경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진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미리 경고한 대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벼이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며칠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용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네. 여기에 간음, 행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세상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저 자기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종의 바알신앙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합 이래로 바알신앙을 일종의 국가정책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로밤도 악하지만 아합 이래로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 이 바알 신앙의 아주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음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음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내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거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리는 중에도 그래도 남유다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남겨두신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의 종로로 타다가 망한 것을 보고서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혹시 이 가운데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해본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해본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길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어떤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5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죠. 그 길로부터 빗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그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해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에 죄로 물들게 됐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병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요. 증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100살이나 되어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주셔서 한 거룩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특별히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묵상했던 민수기나 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빚어내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귀한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농사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상추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 뜯어 먹으려고 그래도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 물 안 주면 금방 말라버리고요. 신경 안 쓰면 금방 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내가 심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뭘 심어서 길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한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이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을 가나안에 심으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 민수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 지난번 민수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심으시고 길러내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만한 제사장 나라,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시내산 나라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다 가르쳐 주신 거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인데 뭐가 거룩함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엊그제 어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5장 1절도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은 있었겠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이 시대에 다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배경에서 출애굽기의 배경에서 신명기의 배경에서 레위기의 배경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 거룩함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거룩함 이러면 어떤 그거를 무슨 종교적인 특성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공부해보면,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공부해보면 그거는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불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우리가 거절해야 될 불이며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설명하실 때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어요. 어느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재는 잣대가 이웃사랑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잣대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구약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구약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정의와 공의가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늘 설명하실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까지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할까 조심해라.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을 자신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뭔가 이게 노력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은 상대방을 힘겨루기의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것은 이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 혹은 그 깊이,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 그러지만 전도, 선교도요.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안에 품어낼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룻기 묵상했는데, 룻기는 불과 넉 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그 안에 보면 정말 비참해진 여인들이 나오고 그 비참해진 여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또른 이삭 다 주워가게 하고 또른 이삭 주워가는 사람들에게 음료 제공, 식사 제공,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룻과 결혼하는, 그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는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로서는 얼굴에 먹칠하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룻같이 가련한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그 룻기의 결론이요, 다윗의 족보예요. 이 집안이 이렇게 훌륭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남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출입을 오래 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불쌍한 표정으로 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예.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율법을 잘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바알 신앙은 전혀 다른 길로 사람을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백성,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는데, 이 바알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게, 자기 욕망을 사랑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거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뜨릴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그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너다. 네가 제일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바알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는요 폭력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요 성경을 보면 발전해요. 발전 점점 더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 점점 잔인하게 발전해요. 처음에는 음행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넣기도 해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넣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져넣는 부모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을 그저 무한 경쟁하는 이 세상 속으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더 화려하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계속 자식을 부추기고 등떠미는 부모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세상 살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욕망인 거예요. 욕망.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겉으로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열정인데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열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 것이 자식을 잘 키운 거냐.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자식을 잘 키운 거라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바알 신앙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실 때 단순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예비의 대상이 달라진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을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죠. 그런데 바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알이었거든. 삶의 목표가 달라져.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뭔가 세상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풍요로움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순전한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괴물같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세상에 보게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착취하고 학대하기까지 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그 거룩한 사명 무시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무시하고 결국 바알을 따라가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가장 귀한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행복이다. 그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많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행복이냐? 그거 아닌 거.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꿈을 이루는 것.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성경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자기 행복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지 우리 인생의 뒤치다꺼리 하는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늘 우리 뒤치다꺼리 하는 우리 인생의 해결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지 않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느냐 먹을 것 없느냐, 민수기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늘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나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보면 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사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는 그런 분은 아니, 그런 의무를 가진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호신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 병이 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하셔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재앙을 주시겠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잘해주기만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잘해줘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 징계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칼과 기근이 오겠어? 무슨 재앙이 오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은 그거는 다 허풍이다. 허풍. 거기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허풍이라는 거. 허풍. 선지자라는 족속은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거. 그거 들을 필요 없는 그 쓸데없는 소리. 선지자 경고 심판 그거 자기나 당하라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자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진결한 심판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랑만 하고 그저 이렇게 의아둥둥만 할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 그런 분이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처럼 마사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다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 경고할 때 사람들이 그거 허풍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의 말을 불같이 만드시고 이 백성은 장작개비처럼 장작개비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그들은 네 자녀들이 예레미야 이 경고는요 주전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먼 데 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궁수를 거느리고 바벨론 군대 중에서 궁수가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무슨 이런 벽화 이런 거 보면요. 바벨론 군대는요. 큰 활로 무장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활을 너무 잘 쏘아가지고요. 백발백중이에요. 활을 쏘면 다 죽어요. 그것처럼 그 활 앞에 서면 다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용사들이 와가지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는 건 자식들도 집어삼키고 양식도 집어삼키고 양떼와 소떼 다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일이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이것이 아님이니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성벽이 무너져요. 그런데 전부 무너지지 않고 조금만 무너져요. 가지만 꺾어요. 나무의 밑둥을 쳐서 베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시는데 이 큰 군대를 보내시는데 진멸당하지 않아요. 남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요. 세 번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한 번에 무너뜨릴 힘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할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애굽을 정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이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지금도 인구가 75만밖에 안 돼요. 역사 속에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제일 큰데도 인구가 75만. 이 성경을 기록할 2500년 전에는 조그만한 산성이었어요. 조그만 산성. 바벨론이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너희에게 교훈을 받게 하시려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단번에 무너져도 시원찮은데 왜 성벽이 다 무너지지 않고 왜 가지만 꺾고 왜 진멸되지 않고 뭐가 남아있느냐. 뭐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져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 왜 남겨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거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서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없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거 자꾸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은혜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이것이 아님이니라. 10절 하반절에 여호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소유인데요. 이 소유라는 말은 세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이를테면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보석 많아요? 혹시 폐물 많아요? 보물 많아요?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를테면 집에 보물이 많아요. 그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 혹시 금두꺼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를테면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그거를 세굴라라고 하는데 소유도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귀한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처럼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런데 오늘 10절 하반절에 여호와 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괴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유된,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 액세서리처럼 자기 인생을 뒤치다꺼리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뭔가 맨날 왜 이 뒤치다꺼리가 시원치 않으냐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요 병이 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숨이 붙어서 눈을 뜨고 일어났겠어요? 오늘 아침에 왜 우리가 숨이 붙어서 눈을 뜨고 일어났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직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만 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벽을 일부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죠.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2600년 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바알 신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윤택함,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풍요로움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건강하고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거를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그 내 최선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예수 믿게 하신 목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버려야 돼요. 바알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문제없다고. 사람이 다 자기 욕심 차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바알.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부여잡아야 될 것이 있고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기대와 부응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